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그것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 신약 379페이지, 38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받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치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요즘 많이 쓰이는 말인데, 한국말 많이 쓰이는 말로 성 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띄어쓰기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성 인지 감수성. 그러니까 성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예민함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남녀 간의 불균형 그리고 또 남녀 간의 불평등에 대해서 이해와 지식을 갖춰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그런 민감성을 말하는데요. 한국에서 성범죄 관련해서 미국과는 다른 아주 말도 안 되게 가벼운 형량들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사가 남자들이라 성범죄에 관대한 것은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이런 식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새 공직자가 되거나 무슨 방송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들이 준비 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가, 이전에 여자나 남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기록이 남아 있어서 다른 사람 앞에 나와서 방송을 하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하기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그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자는 열심히 일해서 처자식 굶기지 말아야 된다. 또 여자는 살림잘하고 애들 잘 낳아서 잘 키우면 된다. 이런 말 자체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 자체가 이미 남녀의 차별에 대한 단어가 들어있다고 해서 문제를 삼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남자들끼리 모여서 누가 예쁘다, 누가 날씬하다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어쨌든 이런 성인지 감수성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경을 쓴 베드로는 아마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될 정도로 굉장히 여성에 대한 차별적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이 구절이 남녀의 어떤 성적 차별을 인정하는 걸까?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그 남녀 차별을 인정하는 구절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우리 교회가 속한 RCA 교단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한국에서 속했던 교단 같은 경우는, 여자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아요. 목사 안수를 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설교하는 권리라는 강도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런 일이 근데 그냥 고집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구절들을 끌어와서 그것 때문에 주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말씀이나 디모데전서 2장 11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34 35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디모데전서 2장 11, 12절.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 본문만 보면 여자의 사역에 대해서 상당히 차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의 사역은 이 구절들과 달리 상당히 많은 여성 사역자들과 동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어떤 남녀의 사이, 지금처럼 동등한 남녀 사이가 아닌 그 시대의 상황에 비교하면 정말로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만큼 교회에서 여성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을 볼 수 있는 서신서의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4장 35, 35절이나 디모데전서 2장 11, 12절 같이 그런 말씀과 바울이 사역할 때 여성도들에게 어떤 권한들을 주는 모습들과 너무나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심지어 조금은 보수적인 신학자 말고 조금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아마 중간에 이 성경 구절이 없었는데 여자들이 교회에서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사역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여긴 사람들이 중간에 이 구절을 끼워 넣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쓴 이 지금 서신서와 바울이 여성들과 여자 성도들과 사역했던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구절은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또 형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추고 나타난 이단이라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가짜로 그냥 가짜 육체를 입고 육체인 척 입고 와서 왔다가 십자가에서 그 육체 벗어버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이단들인데 그런데 그 여성도 중에서 그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배워와서 막 신천지 가서 교육받은 것처럼 가서 막 배워와가지고 교회 와서 그것들을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떠들고 다니니까 그것을 금지했다. 금지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런 것이지 여성의 공중 기도나 대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구절은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믿는 신에게 제사 드리러 가면 떠들고 소리 지르고 그런 모습들과 일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조용하고 이방 사람들과 구분되도록 조용하고 경건한 생활하라고 하는 그걸 강조한 표현이었고 바울은 이것을 여자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남자에게도 이 같은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차별적으로 보이는 여기서 강조한 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가 잠잠해야 할 때 잠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거기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려 했던 것이고 영지주의에 빠져 떠드는 여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뿐이었던 것이요. 신약성경과 그리고 신약성경 이후에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 34, 35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1, 12절과는 달리 사역 초기부터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겨서 수행하게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여러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는데요. 물론 거기에 많은 수가 남자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여자애들의 이름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부 인사를 할 때 바울은 교회 안에서 위치가 남자 교인들에게 전혀 뒤지지 않는 여인들을 거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겐그리아 교회의 집사인 베베 같은 사람이에요. 베베가 누구냐면 바울이 사역할 때 후원했던 사람이고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써서 베베에게 줘서 전달하도록 했던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브리슬길라에 대해서도 로마서에서 언급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는 남편 아굴라와 함께 이방 선교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기독교 공동체들이 교회들이 자기 집에 모임을 할수 있도록 또 지원했었고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했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외 여러 여인들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16장 7절 로마서 16장 7절에 보이면 유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로마서 1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내 친척이요 나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이 말이 되게 헷갈리고 이상한 말이다 싶은데 이게 원문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다. 유니아라는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여성 리더가 사도들 정도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교회에서 여인들의 높은 지위는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시대 보면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여자는 사람 숫자 셀때 빼잖아요. 왜냐하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사회에서 그런 문화에서 성경은 사도들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 여성 사역자가 교회에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초대교회 사역에서 여성 사역자들이 활약을 했는데 왜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 기억나시나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말을 하고 있을까? 베드로가 무식해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동네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하던 말을 그냥 주워서 떠드는 것일까? 먼저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여 집사님, 권사님, 여성들도 솟구치는 화를 누르시면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데요. 우린 여기서 그 다음 구절, 아내된 자들아, 그 다음에 이와 같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럼 이와 같이가 뭐냐? 그러면 앞을 가봐야 되겠죠. 앞을 가보면 2장이 나오는데 2장 22절로 2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일을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과 동일 현상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너희도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이 몸과 마음이 몹시 고통스럽고 힘드셨던 것이라는 것이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남편이 그 아내의 순복하는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여성이 남성보다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신앙심도 깊고 이처럼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교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여자 성도들은 불신 남편과 함께 살아야 했다는 거죠. 지금처럼 여자들이 권리를 보장받던 시대도 아니고 아내는 남편에게 소속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자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뭐 저희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혼자 짝 믿음으로 수십 년씩 기도하면서 믿음 지키기 위해 썼다는 간증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는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합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불신자 남편들이 아내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신자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성도들은 참고 순종하며 심지어 때리면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성도들이 완전히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3장에서는 한 집에 사는 남편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그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지켜보는 것처럼 불신자인 남편도 아내의 행동을 보면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자가 될 수 있지만 또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배우자고 배우자잖아요. 그리고 나를 가장 잘 배려하는 사람이 그 배우자가 될 수 있지만 또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잘 알아서 그 부분을 찔려서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식으로 넘길 수 없는 속사람을 온유하고 정숙하게 단장해서 속사람으로 순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네네 알았어요가 아니라 속사람으로 순복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의 차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볼 때 지금 불신자인 남편보다 신자인 아내가 강자입니다. 남편은 약자라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신앙의 강자인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배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여자만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라고 저는 해석했는데 봐요. 여기에는 여자만 나와 있지만 반대로 남편이 믿음을 갖고 있고 신앙에서 강자이면 아내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신앙의 약자라면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신앙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함으로써 그 마음을 얻는 작업들을 그 마음을 얻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단순히 남편이기 때문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대접을 해줘라 이게 아니라 아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인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억울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는 것들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도 배우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처음으로 제가 엘살바도르 선교팀에 따라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기온이 37, 8도니까 100도가 넘죠. 그런 기온에다 습도는 높고 그래가지고 정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누가 가신 모든 분들이 그 파란색 티셔츠가 다 소금이 하얗게 묻어나올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사역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그렇다고 뭐 냉방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물이 많아서 마음대로 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때 거기는 선교사님 사시는 곳은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 물이 나와서 그때 물이 나오면 그걸 받아놨다가 쓰신다고 그리고 또 물도 좋지 않아서 물 함부로 마시지 말라고, 또 누가 주는 음식 함부로 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기생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첫날, 정말, 진짜 피곤하고 힘들다 해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가신 모든 선교팀 모두가 아무 말도 없이 자기 자리에 가서 다음날 사역 준비를 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야,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었고, 참 은혜를 받았었고, 그리고 또 계신 선교사님도 60대 중반의 연세인데, 현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웃으시면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은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왜그 선교팀이 귀한 휴가 내가지고 거기 가서 그렇게 일주일 내내 고생을 하고 올까? 또 선교사님은 그 늦은 연세에 또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힘든 고생을 하실까? 다들 아시겠지만 그건 우리들의 수고를 통해서 엘살바도르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불신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아내 역할을 충분히 함으로써 충실히 함으로써 남편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내가 그 가정에서 선교사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선교사의 사역은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 어떤 곳으로 간 선교사보다 힘든 선교사역이에요. 중동에 간 선교사역보다 중국에서 쫓겨난 선교사역보다 훨씬 힘든, 제가 보기엔 30년, 40년씩 걸리신 분도 봤는데, 그런 선교 사역을 하는 거라는 거죠. 어쨌든 바울의 예에서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그때 사람을 구별을 하거나 차별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바울이 많은 여성 사역자와 동역한 것처럼 누구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십니다. 젊은이와 노인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시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이루기에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들을 희생하며 신앙에 있어서 약자인 자들을 배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남편이라면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대상이 아내이면 아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남편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친구라면, 그리고 아는 형님이라면, 또 그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면서 할수 있는 일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오히려 이것은 희생이고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공평하신 분이라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라고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평하신 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 죄가로서 하나님의 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한 소명에서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소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공평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해내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받으신 고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하고 최선을 다해 배려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들의 기꺼이 서로 손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배려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속히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올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이끄신 이풍산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목양하실 때마다 많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가까워지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